생방송이 시작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창이 안 떴습니다. 왜안 떴지? 떴습니다. 아직 입장하신 분이 없군요. 현재 한명 시청 중. 차코노미님, 형강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현재 5시 0분. 슈에님, 반갑습니다.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이 추석 연휴인데 한가위 잘 쓰셨는지 모르겠고 어제 잠시 보름달이 나오는 것 같더니 저녁 뜨니까 다시 구름 끼더라고요. 아직도 보름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0명 시청 중 21명 갑자기 사람이 늘었군요. 우상객님 반갑습니다. 강봉수님 어서 오세요. 카메라 각도가 맞는지 보고 좀잘된것 같습니다. 현재 21명 시청 중. 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지훈님 어서 오세요. 뭐 주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조용하게 한가위 연휴가 지나갔죠. 별 사건이 없었다고 보고 유일하게 사건이 있다면 트럼프 확진, 코로나19에 트럼프가 그랬다 그러는데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이 코로나 걸려버린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야.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소련이 아직 있다고 치고, 소련에서, 전염병 걸린 사람을 몰래 잠입시켜서, 백악관에 잠입시켜서, 백악관에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황당한 거. 물론 이제,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누가 트럼프에게 코로나를 전염시켰나. 보니까 트럼프 딸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뭐 비슷비슷하게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방들이 뭐 이런 거. 운전기사 뭐 이런 이상하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세가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라면 난리나. 대통령이 자기 아는 사람을 그냥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청와대에 끌어들이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데 미국은 뭐 옛날부터 하던 민주주의를 하던 나라라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200년간 민주주의를 해온 거예요. 전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이런 걸 엄격하게 따졌어요.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뭐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과 좀 안면이 있더라도 뒤로 빠지자고.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막 TV에 얼굴 내밀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권을 만만하게 본다고, 저거는 그냥 사적으로 그냥 구멍가게 수준으로 시스템을 굴리는구나. 이게 만만하게 보는 순간 이제 온갖 테스트, 실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당이라도 청와대가 막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사람 막 쓰고 그런다면, 야, 나도 청와대 그 화장실 파는 사람하고 통해서 한번 인맥으로 어떻게 해볼까? 야, 청와대에는 그뭐돌 가지고 이상한 마사지 한다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기치료 한다는 사람이 드나든다는데 나도 그쪽으로 한번 넣어봐. 청와대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한다는데 나도 한번 징하고 꽹과리 들고 청와대 한번 찾아가봐. 나도 막뭐 이상한 기술 배워서 막 기치료 막 이상한 마음치료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수리수리 마술이 해가지고 막 청와대로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왜 박근혜가 저렇게 무너졌겠어요? 이런 걸로 국민 앞에 이제 속된 말로 호구 잡혀서 호구 잡혀서.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한 200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악관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대통령이 뒷구멍으로 막 이상한 사람 막 데려오고 막 기치료한 사람 데려오고 막 무리하는 사람 드나들고 막 희한한 짓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야 나도 어떻게 이상한 야바이 뭐 속임수 뭐 꼼수 뭐 이런 걸로 내가 토종 비결 봐주는 사람으로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봐. 제가 옛날부터 우리 집에서, 경주에서, 그 우리 동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토종비를 제가 다 봐줬어요. 한 20명 봐줬어. 연초에 아줌마들 쭉 온다고. 그럼 제가 토종비를 다 읽어줘야 돼. 그럼 내가 청와대 토종비를 봐주는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미국은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 공사 구분을 잘하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소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대위 구설. 아, 이것도 저 재밌는 이야기죠.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고, 조금 황당한 사건, 황당한 사건. 꼴랑 200만 원 가지고 비투를 한다고, 그것도 뭐, 소송까지 갔다는 거야. 와, 200만 원 가지고 소송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기 때문에, 뭐, 3만 원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는 거고, 3만 원짜리 소송을 법원이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10만 원 가지고 막, 원고 피고가 막 싸워서, 판사가 답답해서, 원고는 그냥, 10만 원, 에이, 기분 나빠서라도 줘버리겠다, 하고, 내가 더러워서 갖고 말지 하고, 10만 원 갚을 용의가 없냐, 그러니까, 원고가 거부합니다! 그러고, 피고는,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라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포기할 생각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재판정 앞에서 10배를 도와드라는 거야. 얼마나 원수가 됐길래. 꼴랑 10만 원 가지고 막 재판장 앞에서 목숨 걸고 재판장이 기가 막혀서 혀를 끌끌 차고 막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대위가 이 가짜 사나이를 찍었다 그러는데 가짜 사나이 반대에 진짜 사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진짜 사나이를 본 적이 없어. 진짜 사나이는 모르겠고. 근데 가짜 사나이는 제가 조금 봤어요. 그 외에도 이건대위가 옛날부터 TV에 나왔기 때문에 옛날 거 좀 봤어. 오래전 거 이제 그 베어 그릴스 비슷하게 막 생존 훈련하는 거. 근데 쟤한테 찍혔어. 딱 그랬어, 딱 그랬지. 제가 좀 그런 쪽으로 눈썰미가 있잖아요. 아, 저 양반은 아니야. 특히 그 작살로 물고기 잡는데 이 나뭇가지를 세 개를 엮어서 물고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걸 작살을 이제 칼 가지고 직접 만들어요. 근데 와, 내가 만들어도 그것보다 잘 만들겠다. 아직 작살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야. 나뭇가지가 작살을 왜 찌르는지 아직 몰라. 이게 나뭇가지를 뾰족해서 그 목침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침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대나무 같은 걸 탄력성 있는 걸로 찌르면 이게 끼이는 거예요. 끼이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삼지창으로 나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끼이는 거라고. 근데 이건대위는 그걸 아직 몰라. 이해를 못했어. 아,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생존술 나한테 배우라고. 나보다도 생존술이 떨어져. 그래서 아, 저 양반은 아니다 하고 나한테 딱 끌렸지. 또 하나 이제 황당한 게, 이 청바지를 이 물에서 임시 구명투구로 쓸 수가 있어요. 바지에 물에 젖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하는데, 제가 특공대까지는 아니고 강습대에서 배우기로는 원래 우리 제가 근무부터 특공대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대하기 직전에 강습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청바지 바지 끝을 묶어서, 바지단을 묶어서 그 안에 공기를 넣고 손으로 공기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안 되면 포기해야지. 그걸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 진짜 특수부대 출신 맞아? 나한테 와서 다시 배우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 이거 바지가 스판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스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이 개념이 없어. 그 외에도 이 양반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연예인 다 그렇지. 제가 옛날에 무한도전 보고 충격받은 게, 나무 위에, 요만한 나무 위에도 못 끼어 올라가. 3m도 못 끼어 올라가. 곰도 끼어 올라가는데, 아, 무한도전 멤버가 7명인데, 최근도 아닌 거야. 20년 전, 좀 오래된 거야. 2006년, 뭐 2007년, 이때일 건데, 십몇 년 전인데, 그 무한도전 멤버 중에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자나무에도 못 기어 올라가. 야자나무 정도는 다람쥐처럼 올라가야지. 와, 젊은 사람이. 나처럼 노인네라 몰라도, 참, TV 연예인들 다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그 7명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이 생존 훈련이 안돼 있어. 이 양반 보니까 얼굴이 계속 변해요. 이건대위. 이곳저곳 손본 것 같은데, 뭐,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사람들 흔히 봤어요. 이런 사람들 흔히 봤고,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뭐 남도 빌려가지고 뭐 물으면 핑계 대는 게 뭐 현물로 갚았다, 뭐 교육으로 갚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스테레오타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이건 내를 비판할 필요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겉도는 사람, 어떤 시스템 안으로 녹아들지 않고 겉도는 사람이 있어. 이 양반은 미국에서 자라더니 한국에 왔다. 전형적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야. 뭐 스티브 유하고 비슷한 건데, 이 옛날에 그 타블로, 이 양반도 죄가 없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찍힌 거죠. 타블로는 내가 봤을 때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이 있는데 억울하게 찍힌 거고, 태영호도 이 양반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검은 머리 북한인 아니야. 태영호 말하는 걸 보면, 아,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하고 딱 서러운 것 같아. 나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놀고 있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여기 한 곱살이 깨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뭐 캐나다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이민 갔다 하면, 필리핀 법에 이런 게 허술한 게 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뿌리받고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만만하구나. 아, 요걸 좀 이용해 먹으면 되겠구나. 자,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그 까미의 이방인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까미가 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쓸까?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이 실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고 반실존이야. 왜냐하면 공중에 약간 떠 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약간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한국인이 안 되고 태형어도 비슷하게 아직 한국 사람 안 됐어.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리버샘도 그런 벽이 있는데, 올리버샘은 굉장히 조심해요. 과잉 조심해요. 근데 한국인 척하고 막 허술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난 한국인이 아니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게 보인다고. 근데 올리버샘은 내가 볼 때 너무 조심하고, 태형어는 찝쩍거려 볼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인 좀 찝쩍거려 봐야지. 야, 나만 애들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야, 나만 애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먹고 있네. 나도 그럼 한번 찔러봐야지. 뭐 이런 심리를 들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타자냐 적자냐, 다시 말해서 그 바닥에 속해 있느냐 이방인이냐, 여기에서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돌파를 못했어.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아직 그 시집 식구가 안 되고 겉돌고 계속 친정에 왔다 갔다 하고 시집 식구가 안 되는 수가 있고,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 생활에 동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의 그 내회사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뭐 수 틀리면 튀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삼이 삼당 야합을 하자 그럴 때, 아, 나는 대한민국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국회에 놀러왔지, 뭐 국회에서 한바탕 해먹고 튀어야지, 아, 국회 요즘 국회에 뭐 먹고 튀어야지, 이런 먹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삼당 야합은 찬사 그러는 거예요. 그 심리를 딱 들킨다고 막 신나 죽어. 이번에도 그 월북자가 북한에 가다 걸렸는데, 조금 나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월북자를 사살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월북자 목숨도 소중하다 이렇게 개소리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들키는 거예요. 왜? 지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죽으니까 완전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자기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들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봐. 그래서 아, 수 틀리면 배 타고 일본 가야지, 이렇게 빨리 조국으로 고국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태경 이런 사람들 보면 난 한국인이 아니야 이런 심리를 딱 들키는 거야. 요 바닥에서 내가 해먹고 튀어야 된다. 아, 정치 바닥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요 바닥은 이렇게 이용해먹고 튀어야지, 이런 심리를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용하려고 하는 거를, 그 심리를 딱 들키는 거죠. 그래서 가짜사회도 보면 그 다른 교관들은 야, 이거 촬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고 진정성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건 대위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대위는 이게 쇼고 그 촬영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잡이 뭐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 이건 내 잡이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 일당이 얼마지? 내 일당만큼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미국인이죠. 미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미국인들은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해. 애국심 없어. 올리버쌤이 그러잖아. 미국 사람은 애국심 없어. 미국 사람은 모든 국민이 떠도는 약간 떠있는 그런 존재예요. 부평초처럼 떠도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다고. 애국심이 있는 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애국심도 좋지 않다. 근데 이런 걸 들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내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많아요. 어느 바닥이 가든 그 바닥에 동화되지 않고 약간 겉돌면서 괜히 찝쩍거려 보고 건드려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짠데가리 굴린 사람이 있어. 그런 걸 들키는 사람하고는 깊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얕은 거래는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값은 한다고. 내가 딱 봤을 때 이건데 이거는 자기 일당 받은 만큼 딱 하더라고. 근데 진정성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작살로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양반이. 왜 이게 작살에 물고기 잡히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하면 또 분량 뽑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분량은 뽑아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건대회의 그 많은 어록은 분량 뽑기에 적당한 방송 PD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뭐 시킨 일은 잘해요. 근데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특히 뭐 이건대회의는 그냥 연예인이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예인이 뭐 분량만 뽑으면 되지. 어차피 뭐 무한도전이든 뭐든 거기 나온 사람들 뭐 다 그 기믹 아니야, 기믹. 똑똑한 사람인데 일부러 이제 바보인 척하고 기믹이죠. 순진한 척하고 캐릭터대로 가는 거야. 다 가짜지. 그러니까 연예인이 출연료 받고 바깥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연이고 정치인으로는 이건대위 같은 사람은 정치인으로는 100% 국힘당 갈 사람이야. 뭐 잔 의원도 그렇잖아. 국힘당이 박근혜가 불러주면 가잖아. 그 외에도 많아요. 국힘당 갈 사람, 연예인, 외국인 많지. 이참인가 뭐 그 양반도 간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 중에 박근혜가 불러주면 잘 가더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바닥에 돈 벌러 왔지 뭐 대본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밥 먹고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치인이라면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꼬로만 생각, 경상도 사투리로 꼬로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안민석. 안민석 그 사람 내가 언제 한번 걸려라 하고 내가 노리고 있어요. 한번 씹으려고. 안민석 이 사람은 100% 사고 칠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 그런 걸 우리가 꿰뚫어보자. 이런 얘기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건 이건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어느 바닥이든 겉도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바닥 사람이 아니고 이용해 먹고 시킨 일만 하면 되고 월급만 받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뭐 나쁘지 않죠.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되지. 그런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다음에는 조중동 이번에는 문바를 처음 공개하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짜증나서. 뭐 노빠가 본 문바 개수작하고 있네. 어휴. 노빠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노빠가 곧 문바입니다. 이거는 권력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빠다 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스레기들이고 이 기득권과 싸우는 사람이 다 노빠인 거예요. 이건 권력과 권력의 충돌이라고. 권력 서열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자 해독률이 너무 떨어져요. 글자를 읽는데 글을 못 읽어. 글자 한자 써놓으면 읽어. 아, 가, 나, 다, 라, 다 읽어. 근데 문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초등학교 밖에 졸업 못 해서 그렇지. 국힘당이 망하는 이유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육 못 받은 세대와 교육받은 세대가 갑자기 세대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자기 위에 있는 보수들이 다 내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 잡힌 거라고. 그래서, 하여간 조선일보가 그런 그 시대에 뒤떨어진 글자를 못 읽는, 글자는 읽는데 글을 못 읽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사를, 가짜뉴스를 생산한 한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잘 안 깨져. 제가 볼 때 한 30년은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학력 세대가 고학력 세대를 이길 가능성은 정확히 0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꼬로막에 나올수록 우리 문재인 세력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축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축구장이야. 축구장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원상복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저학력자 상대로 사기쳐서 돈 벌려는 그런 얍삽한 의도를 들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조중동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권 같은 사람 입을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뭐 노빠가 본 문빠 그러고 중권이를 통해서 본 어쩌고 심지어 제일 황당한 게 김부선이 좌파가 바라본 좌파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이거 최근에 최고로 웃겼어. 와 내가 다 욕을 해도 김부선 욕을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삼류잖아 삼류. 김부선은 저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저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도 아니고 싱글 A도 아니고 루키 리그도 아니고 저 밑이야. 근데 조중동에서 띄워주니까 신이 났어. 좌파가 바라본 좌파. 나도 좌파지만. 웃기고 좌파졌어. 김부선이 무슨 좌파야. 자기가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한다고 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죠, 코미디.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어디서 또 주소 들었어. 와. 황당해, 황당해. 하여간, 조중동이 얼마나 급했으면 김부선 입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겠냐고. 불쌍한 놈들이야. 그래서 조중동이 김부선, 뭐 노빠, 옛날 노빠, 뭐 진중권 이런 어스러기들 가지고 어떻게 비벼불렀다는 건 내가 볼 때 좀 불쌍한 거예요. 자기 마이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를 자꾸 넘기고 있죠. 이 양반들은 국힘당을 비판하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 비판 못하고 진중권아 나 대신 국힘당 비판해줘. 뭐 이러고 있어. 안철수는 또 아니 진중권 반대로 이제 안철수가 국힘당하고 합당하게 해줄게. 저 차명진하고 몇 놈만 쫓아내줘. 뭐 이러고 있어. 어휴. 한심한 놈들이요. 그래서 다음 꼭지는 청년 보수는 없다. 청년 보수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청년 보수는 없어요. 그냥 보수는 있지. 보수는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있다고 말하면 그 실체가 있는 거고 없다고 말하면 이데올로기 없는 거예요. 보수는 이데올로기 아니고 현실이야. 이념과 현실의 싸움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거대한 이 패권을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가면 꼭 중간에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가기 힘들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처진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농촌에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근데 이제 나는 농민이 되겠다 하고 이제 시골에 막 저 경상도 뭐 어디 산청이나 뭐 전라도 장흥이나 뭐 해남이나 뭐 이런데 이주를 한다고. 그래서 농촌 지원금을 받아. 그걸로 뭘 하냐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야, 그 농촌 지원금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냐? 그러면 아 농사대로 짓잖아 그런다고. 막 그걸 엄격하게 따져서 너 왜 주식했니? 그러고 그 돈으로 갭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농촌 지원금 받아서 농민 지원금 받아서 갭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면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머리 잘 쓴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욕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거야. 야, 우리도 빨리 농촌으로 이주해서 저리로 돈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동학 게임이하고 갭투자하고 돈 벌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꼬로만 거 아니야. 얍삽한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라고. 어쩔 거야. 그 범죄가 아니지. 물론 내가 볼 때 상당히 범죄적인데 범죄적일 뿐 그걸 범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해병대 애들끼리만 따로 딱 모여가지고 철책 너머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짜장면 배달부를 그 철조망 밖에 딱 불러가지고 철조망 밑으로 구멍으로 짜장면을 배달 시켜 먹고 있어. 근데 이걸 불법이다 하고 너희들은 왜 식당에 가서 안 먹고 그 짜장면 시켜 먹냐.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는 이런 걸로 단결이 잘 되지 용영 죽겠지 우리 해병대는 이래서 좋아 하고 자기들끼리 신났어. 근데 우리가 그걸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들이 자기들끼리 짜장면 시켜 먹었다 소주 먹었다 A군 훈련 중간에 말이야 이런 걸 했다고 또 고발하고 말이야 일러 바치고 이럴 순 없지. 해병대 니들끼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놀아 그러고 이제 말아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시스템의 허점을 공격하고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스템에 충성하고 막 시스템에 목숨을 걸면 그 나라는 오히려 리스크 커져서 망한다고. 그래서 보수 꼴통도 좀 있어야 돼요. 단,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권력이 왕위에서 민중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그 중간에서 부르주아들이 빼먹어요. 그러니까 왕위에서 민중으로 권력이 넘어갈 때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어요. 민중들이 권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도기 상태에서 부르주아들이 빼먹는데 권력을 빼먹는다고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얌체 행동을 하는 사람 많아. 잘 살펴봐. 우리 법 질서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뭔가 싹 중간에서 빼먹는 아저씨들 있어. 근데 그걸 이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보수란 뭐냐? 이 농객이고 뭐고 간에 전부 진보 쪽에 있고 보수는 빈집이야, 빈집. 빈집털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수 이데올로기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남들 다 진보로 가니까 보수 쪽은 텅텅 비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빨리 승진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 거냐. 그래서 변희재가 보수 꼴통으로 간 것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일거리를 주니까 일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이념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진보, 사회가 진보하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진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항상 허점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리스크를 발견시켜주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다. 보수 꼴통들도 일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면 안 된다. 보수 꼴통은 자연법칙이고 진보는 이데올로기 이게 다른 거야. 진보는 어떤 당위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보수는 그냥 물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보수는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는 도덕적 비판에 대상이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고. 예, 다음 곡지는 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 시베리아에서 5천 년이면 오래된 것도 아니죠. 점토 조각품이 발견됐는데 몽골인이 아닌 백인 모습이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백인이 안 닮았어요. 물론 백인 닮았다고 우길 수도 있는데 눈이 좀 꺼졌으니까 백인이다. 이거 봐 전형적인 지역 편견이에요. 인종적 편견이라고.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가 항상 보다 보면 마야의 조각품 보고 뭐 중국인을 닮았네 그러고 올맥 문명 이거 보면 흑인을 닮았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빠 봐도 전혀 중국인 안 닮았고 흑인이 안 닮았어. 근데 걸핏하면 중국인 닮았다. 중국인 얼굴이 천차만별인데 중국인이란 얼굴이 어딨냐고. 그 당나라 때 다르고 송나라 때 다르고 명나라 다르고 수나라 뭐 유목민이고 우리가 중국인이라 할때그 굉장히 다양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같은 중국인이라도 얼굴이 다 달라. 그래서 유전적인 실체가 없다고. 근데 걸핏하면 뭐 중국인 닮았다. 그래서 뭐 중국인이 피라미드 건설했다 그러고 막 중국인이 마야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고 막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양반들은 금속을 철기 시대에 도달을 못했어. 그래서 석기 구리 칼 조각을 끌로 조각을 한 거죠. 근데 구리로 조각을 하다 보면 저런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얼굴이 그렇게 된 이유는 돌이 그런 돌이고 조각을 하는 조각 도구가 그런 도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원생왕릉이 뭐 그 서역인이 다 개소리지. 무슨 서역인이야. 그 석굴암 본전불 앞에도 막 이런 석상 이제 태권도 하는 석상 그걸 보고 막 아랍인이다 그러고 막 서역인이다 그러고 개수작하고 있네. 그게 무슨 아랍인이고 서역인이냐고 그냥 신라 사람이지. 이렇게 한 것은 그 당나라 걸 뺏긴 거예요. 당나라 불교가 당나라에서 전래되는 과정에 당나라의 그림들이 전해온 거고 그냥 당나라 걸 그냥 뺏긴 거지. 무슨 서역인이야. 그래서 괴령이라고 그러죠. 원성왕릉이 나는 서역인상, 서역인상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조각 원래 그렇게 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조각가가 자기 마음대로 조각하는 게 아니고 본이 있어요.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조선시대 이 산수화, 그거 다 중국군이 뺏긴 거예요. 물론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수화도 있는데, 그건 많지 않고, 조선시대 산수화는 그냥 중국 산수화를 뺏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라 조각은 중국 조각을 뺏긴 것이다. 석불암 아저씨는 인도 아저씨다. 신라 아저씨가 아니고 인도 아저씨를 뺏긴 거지. 석가모니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비추리라고 해요. 유비추리. 유비추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유비추리가 많이 써있는 게 그 민간 의원설. 일단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동이족이 왜 동이족이냐. 그 이자가 오랑캐 이자인데 큰 활, 큰 대자와 활궁자 합쳐서 이가 오랑캐가 됐다. 그래서 큰 활을 쏘는 민족이 동이족이다. 이런 게 정약용이 지어낸 소리라고. 정약용 아저씨가 그냥 괜히 그 글자 보고 파자라고 그러죠. 파자해보고 아 이건 큰 활이다 해서 동이는 활잘 쏘는 큰 활을 쏘는 종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근데 동이족이 쏘는 활이 작은 활이야. 일본 활이 큰 활이고 우리나라 활은 작아요. 그래서 동의의 이는 무슨 뜻이냐?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동의, 동족 사람? 별 뜻이 없어. 오랑캐다거나 뭐 활절 쏘는 사람이다. 이런 그냥 지어낸 얘기고. 그런 식으로 이 거짓말과 진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진짜는 직관적이고, 직관적인 건 액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해석에 액션이 들어가면 진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액션이 없고,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면 100%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나무가 왜 소나무일까? 소나무가시가 쏜단 말이에요. 침이 찔려. 소나무가 벌이 쏘듯이 따끔하게 쏘기 때문에 소리인 거예요. 소는 왜 소리냐? 소리 찌르니까 소리지. 그래서 소나무가 핀이잖아요. 핀 찌르면 아파. 그래서 아, 쏘였네 하고 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 소리나 소나무 소리나 똑같다고.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지. 뭐 그게 송진이 어떠서 그렇다. 뭐 소나무가 뭐 산신령이 노해서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소나무 향기가 뭐 솔솔해서 솔솔한 향기라서 그렇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소나무가 소린 것은 그냥 생긴 침이 사람 쏘기 때문에 활 쏘듯이 쏘잖아. 그래서 쏘이면 아프니까 소리라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단순해. 도토리를 왜 도토리라 그럴까? 도토리가 왜 도토리냐? 제가 생각할 때 도치라는 게 돼지, 돼지. 도토리는 돼지 먹이니까 도토리인 거예요.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라는 것은 지금 현대말로는 돼지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돼지는 왜 돼지냐? 돼지는 땅을 파헤쳐요. 두더지, 두더지, 두지라고 하는데 두지라면 땅이 돌출되어 있는 게 두디인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와 돼지의 공통점, 도처의 공통점이 뭐냐면 흙을 파올리기 때문에, 코로 돼지들 흙을 파기 때문에 산에 가봐요. 흙 파놓은 놈들이 있어. 멧돼지 다녀간 자리야. 그래서 흙을 파헤치기 때문에 도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뭐 의미, 뭐 어떤 목적, 의도 이런 게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왜 고슴도치냐? 고슴은 가시고 도치는 돼지야. 가시 돼지. 고슴도치는 왜또 돼지냐고. 두더지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지. 가시 두더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실제 이 언어가 만들어진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추리는 전혀 안 맞는 추리다. 유비추리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비슷한 것 갖다 붙이면 거의 틀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추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연역추리다. 이 추리는 유비추리, 귀납추리, 연역추리 세 개밖에 없는데 귀납추리는 아주 간단한 건쓸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다 허당이고, 유비추리는 거의 90% 허당이라고 보면 되고, 이 연역추리는 100% 맞는 추리다. 이런 얘기. 물론 연역도 엉터리로 하면 안 되고. 네. 채팅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년 중에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싫다고 하거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의견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으려는 거예요. 발언권을 얻으려면 일단 상대방을 찔러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진보는 항상 할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왜 인종차별을 하냐, 뭐, 남북통일하자! 하고 막, 친일파 안 돼! 그러고, 진보는 원래부터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고, 보수는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는 거야. 찔러서 반응이 오면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보수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보수가 이 청년 보수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욕하는 거는 찔러보는 거야. 문재인 약올리고 막 그러면 진보들이 막 약올라 하면 좋아 죽지. 우리가 원래 할 말 없으면 그러잖아요. 슬슬 갈궈서 상대방이 나오는 반응을 가지고 엿먹이잖아. 그래서 그건 진짜 의견이 아니고 그냥 찔러보는 소리다. 네. 진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은 월북자를 걱정할 게 아니고 월북자를 왜 사살하지 않았냐를 걱정해야죠. 예. 보수라는 사람들은 욕심 두채 못하는 악인과 많이 겹치죠. 왜 그러냐면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항상 겉돌고 있어. 그러니까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겉돌고 겉돌다 보면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1원 내면 손해를 봐도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느 분야든, 뭐 정계든, 노동계든, 뭐 문화예술계든, 내가 그 바닥에서 돈을만 많이 갖다 바치고 얻은 게 없다. 그럼 또, 아, 이건 투자야. 지금부터 본전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겉돌면, 아, 내가 지금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프랑스 가야 되는데, 네덜란드 가야 되는데, 일본 가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 끊긴 게 없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손해봤지? 항상 야, 본전 찾아야 돼. 내가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보수는 이데올로기 아니고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진보는 이데올로기이고 순리이고 다수가 이 합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머나먼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수는 현찰박치기야.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이 안 나오면 그게 보수인 거예요. 내가 100원을 박았으면 200원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식당을 하든 뭘 하든 미쳐드린 만큼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오면 내놔라 하고 본전 찾기 하는 게 그게 보수라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얻은 게 뭐야?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보수고. 진보라면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 챙기려고 생각하는 게 그 대상과 겉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을 타자화라고 그러죠. 타자화, 대상화한다고. 그래서 이 대상화, 타자화의 그 심리, 겉도는 심리, 이방인 심리, 그런 심리에서 벗어나야 이 진정한 세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겉돌지 말자. 이방인이 겉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세상과 겉돌지 말고 세상과 하나가 되자. 겉도는 존재가 아니라 일체화된 존재, 타자화되지 않고 대상화되지 않은 존재가 실존인 거예요. 겉도는 존재는 그냥 허당이야. 예. 네. 다음 곡지는 관계를 사유하라. 뭐, 구조론을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세상은 구조다. 관계를 사유하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근본적으로 구조론과 비구조론은 이 세계관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 네가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고 자기는 팔짱 끼고 응? 그리고 내가 그따위 주장에 넘어갈까 보자 하고 방어막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막을 딱 친 사람한테 구조론은 말 안 해요. 그 사람은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설득해봐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구조론을 와봤자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조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구조론 일원이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에서는 뭐 잘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잘 못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죠. 마이너스 법을 쓴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입자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냐, 관계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냐. 여기서 이 언어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문제, 언어.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종교인하고 과학자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한의사하고 양의사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뭔가 계속 겉돌게 된다고. 룰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되는데, 양의사는 증명된 것만 하자 뭐 이런 룰이고 한의사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서 먹히는 걸 쓰자 하는, 아예 룰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이상한다고. 그래서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대화하면 뭐 서로 이해가 깊어져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먹질을 하게 돼요. 감정이 격앙돼서 차라리 대화를 안 하니만 못하다. 마찬가지로 부족민하고 문명인은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문명인이 이제 인류학자가 어떤 부족에 갔는데 부족민이 이 나뭇잎의 상태를 가지고 4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뭇잎이 그 무슨 나뭇잎이냐 그걸 몰라. 그래서 이 나뭇잎이 있는데 이 나뭇잎의 상태를 40가지로 분류하면서 이슬에 젖은 나뭇잎, 마른 나뭇잎, 바삭 마른 나뭇잎, 말라서 부러진 나뭇잎, 옴팡 젖은 나뭇잎, 거의 썩어가는 나뭇잎 이런 식으로 40가지 나뭇잎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정작 그 나뭇잎은 무슨 잎이냐고 모르고 부족민이 몰라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부족민은 이 세상을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애초에 이 세상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했어. 그래서 나뭇잎이 젖어 있느냐, 말라 있느냐, 심하게 젖었느냐, 심하게 말랐느냐, 이건 굉장히 쓸모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 그게 소나무잎인지 참나무잎인지 그건 쓸모 없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왜 쓸모 없는 지식을 추구할까? 쟤들 아마 머리가 나쁜가 보다. 우리 부족민은 똑똑한데 백인들은 IQ가 떨어지니까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결국 부족민과 그 인류학자는 밤새 토론해봤자 아무 끈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쓸모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바보 아니냐고 웃어버려요. 부족민들이 그 얘기 들으면 다 와! 웃어버려요. 백인 인류학자는 얼굴이 뻘게 돼서 개망신 당했네. 쟤들이 나를 조롱했어. 이래서 막 주먹으로 한대 쳐야 되나. 막 이렇게 감정 이상 해버려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저 쓸모없는 걸 가지고 자꾸 집착하는 백인들은 쟤들은 IQ가 떨어져. 머리가 나쁜가 봐. 이래버리면 무슨 말을 할 거냐고. 그래서 겉돌는 거죠. 그래서 겉돌지 않고 구조론 안으로 들어오려면 구조론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근데 과학계도 아직까지 제가 볼때 굉장히 언어적으로 틀려먹었어요. 대표적인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왜 입자와 파동이냐. 이걸 따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입자냐 파동이냐는 철저하게 이게 관측자 기준이에요. 관측자한테 입자로 보이면 입자고 파동으로 보이면 파동이라고. 근데 왜 관측자 입장이 들어가냐고. 관측자하고 상관없이 대상 그 자체의 내재한 질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관측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또 그림을 그릴 때라도 물감을 칠할 때 우리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관점으로 물감을 바라보는데 화가들은 안 그렇죠. 화가들은 빨강과 파랑의 조화, 파랑과 노랑의 조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그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이 아닌 사건의 관점,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관점, 입자가 아니라 닫힌 개의 관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관점, 집합이 아니라 연결의 관점, 존재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관점,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의 관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관점, 안정된 게 아니라 변화로 보는 관점,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보는 관점, 관측자의 판단이라 자체의 질서로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의 변화를 전제해 놓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반대로 사물, 단수, 입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본다고. 이건 뭐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생각하는 자세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특히 지적으로 게으른 거죠. 진지하지 않아. 진지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장난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대화하면 손해라고. 그러니까 약점 잡으려고 생각하고 시비 걸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손해야. 뭐 유시민이 뭐 김정은을 개몽구조라 그랬다고 이런 거 트집 잡을 생각하고 딱 오만 갔다 아딱 걸렸어 개몽구조 개몽구조 아나 걸렸어 이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 사람하고 유시민은 토론할 대화 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 게 맞아. 어떻게든 독자의 오해를 유발해서 아 유시민이 김정은을 개몽구조라 그랬다 개몽구조 개몽구조 이러고 그 사람들은 개몽구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개몽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몽군주는 그뭐 러시아의 피오토르 황제다. 그럼 김정은은 피오토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 원래 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는 반드시 개몽군주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김정은이 개몽군주 캐릭터를 갖고 간다는 것은 북한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도기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말터집지 않는 놈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냐고. 그런 놈들은 대화상대로 끼워줄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놈들은 어떻게든 터집을 잡아요. 그냥 터집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황당한 게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뭔가를 봤으면 그냥 헛것을 봤다고 해야지 왜 그걸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냐고. 거기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가 어딨어. 그렇다면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의 머리와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봤다면 귀신의 머리와 꼬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생쥐의 대칭, 고양이의 암컷과 수컷의 대칭, 고양이 어미와 새끼의 대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다면 귀신 또 귀신의 라이벌인 뭐 도깨비와 귀신의 대칭, 뭐 암귀신과 수귀신의 대칭, 어미 귀신과 새끼 귀신의 대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으면 귀신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자체 내부에 대칭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산이 있다면 큰 산과 있고 작은 산도 있다. 산 반대쪽에는 물이 있다. 뭐 산에는 안개가 낀다. 뭐 이런 식으로 산과 대칭되는 게 항상 있어요. 뭐 산에는 숲이 있고 나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위도 있고 뭐 흙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산 안에 대칭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면 귀신 안에 대칭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은 언어적으로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헛것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뭔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을 봤다고 해서 그걸 귀신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는데 대연하게 귀신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말해 10명 중에 한 7명 돼요. 우리나라 사람 한 10명 중에 7명은 뭔가 이상한 걸 봐놓고 내가 귀신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 황당한 일. 그런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과학적인 접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 호들갑을 떨고 다른 사람한테 말 시키려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이게 뭔지 규명을 해보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 그래서 자체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어른들이 대화할 때는 끼워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애들은 나가 놀아라. 꼬맹이들은 저 놀이터에 가서 놀아. 니들 저 밖에 가서 놀아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항상 그 자체의 질서가 있고 우리는 자체의 대칭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조론은 항상 그 마이너스 법을 쓰기 때문에 어떤 걸 끊어요. 계속 끊는다고. 그래서 입자로 본다는 것은 입자는 인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끊는 게 아니야. 끊어지지 않는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뭔가 연결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질을 끊으면 입자가 나오고 입자를 끊으면 힘이 나오고 힘을 끊으면 운동이 나오고 운동을 끊으면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을 끊으면 아무도 없어요. 사건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에너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단절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연결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럼 연결은 어떻게 하냐? 이쪽을 단절하면 저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스위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을 끊으면 저쪽이 붙고 저쪽을 끊으면 이쪽이 붙는다고. 그래서 연결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단절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서 짠대가리를 굴려서 다리 하나 분질러가지고 진단서 끊어와서 안 간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군대 가는 것은 결정한 게 아니야. 잡혀가는 거야. 우리는 군대를 안 간다는 결정만 할 수 있어요. 짠대를 굴려서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서 끊어와서 제출해서 군대를 안 간다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군대를 가는 거는 국방부에서 영장이 나와서 가는 거지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연결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연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일상적인 표현이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우주는 연결을 끊는 것은 가능한데 연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뭔가를 끊으면 저절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그게 과학적인 세계관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야 한다, 마이너스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끊어져 있다는 전제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와 저 대상이 끊어져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건 대회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걸 들키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나 같은 사람한테 들킨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선택하겠다 선택하겠다는 사람하고는 동지가 될 수는 없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같이 그 사업을 하면 배신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세계가 아니고 그 대신은 뭐냐면 주도권의 세계예요. 내가 주도하느냐 상대방이 주도하냐 내가 통제하느냐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느냐 주도권과 통제 가능성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야지 선택한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같이 하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대충 여기까지 하고 채팅창에 좋은 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만화, 영화, 통과 절이는 신의 한 수죠. 항상 그런 식으로 대칭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도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꼬투리만 잡는 인간이 있어요.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 그게 본능이야. 그냥 꼬투리 잡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생각을 뒤집어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 당신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유시민이 개몽구주래 개몽구주 하고 남욕하는 거야. 자기 생각은 없어. 그 세상이 연결에 의해서 존재한다. 세상은 연결이다.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81명이 시청 중입니다. 52분이면 충분한 시간을 했다고 보고 요즘 뉴스가 별로 없어서 아마 내일 또 방송을 못하고 화요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엄청난 뉴스가 터지면 내일 방송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81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